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 여성예배 두 달 전이 됐습니다. 벌써 두 달 전에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만나게 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굳이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고백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내용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가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나코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적의 위협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15장을 보시면 1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논쟁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위협을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빠져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시고 또 지치셨기 때문에 좀 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역할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명칭입니다. 이 마태 이 기자는 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 출신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수로보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인데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라고 합니까? 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안 되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인을 좀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심하게 쌀쌀맞게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뜻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여러분 15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결법 논쟁을 통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논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만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방 여인이라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고쳐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지위가 높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잘해주시고 이 낮은 계층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 여인의 배경을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여자라는 것은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도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예수님은 여자들한테는 좀 쌀쌀맞으시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자들에게 절대로 쌀쌀맞으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여인들의 그 대단한 면들이 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여인들을 칭찬하시고 여인들을 대단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부름받지 않았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그 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태도는 이상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두로와 시돈 땅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 계셔야 되는데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누구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가셨어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들을 피해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보내심 받았는데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보면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메가톤급보다도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에 계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대담한 자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하시든 개라고 하지 않든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인정합니다. 인정받던 인정받지 못하던 그건 내 알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도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촌동네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개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으면요 그래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여인은 절대로 굽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든 개가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LA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거리를 걷다가 길거리에서 사탕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주길래 저희 애들에게 사탕을 주었는데 그때 저희 둘째가 좀 더 어렸을 때인데 그걸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사탕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도 애는 계속 울고 막 숨도 못 쉬어 하고 막 그러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내가 애를 들쳐 업고 레스토랑으로 그냥 알지도 못하는 레스토랑으로 그냥 돌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물을 먹고 아이가 이제 소화를 시키고 살아났는데요. 저희 아내가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저희 아내는요 수줍음도 많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야기도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애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고 뭐고 말고 뭐 눈치고 자존심이고 상관없이 그냥 애를 들쳐 업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좀 더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고초와 모든 고문과 매맞고 배척당하고 능욕당해도 그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자기의 모든 학력과 기득권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옳소이다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지 않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낮아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수록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갈수록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르신들 모인 순회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제 자리를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어려도 너무 어리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어려서 어떻게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 손주뻘도 안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 뻘이시거든요. 부모님 연세 비슷하신 분인데 저를 손주뻘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정말 그때 조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를 걱정하시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목사를 한 지 벌써 한 15년 돼갑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저는 가는 데마다 막내예요. 가는 데마다 저를 잘 어리게 봐요. 제가 여기 왔는데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어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는요, 어리게 보이는 외모가 상당히 마이너스고요, 상당히 컴플렉스가 됩니다. 그렇게 어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꼭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린 분이 목사가 돼서 뭐 무슨 사역을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처럼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저 여인은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개가 욕 아닙니까? 개라고 하는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 좀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그냥 감사해하고 인정하면 되지, 뭐 그렇게 높아 보이려고, 뭐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 그런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이 들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는요, 흰머리 많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옛날에 모르셨죠? 제가 처음에 목사연수 받았을 때는요, 정말 넥타이도요, 정말 아버지 넥타이만 했고요, 양복도 펑퍼짐한 양복도 있고요, 젊은 사람 하는 스타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리게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제가 백발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어리게 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주여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야, 네가 네가 뭐 늙어 보이든 네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네가 큰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 그렇게 큰 것을 하려고 하느냐.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얘기들을 듣습니까? 저만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의도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상처를 받아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저는 저분하고 닮지 않았는데 정말 기분 나빠요. 저분하고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상처가 받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뭐 닮고, 뭐 그래, 그 정도라고 취급받으면 어떠냐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스러기 영성을 붙드는 거예요. 부스러기 영성.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스러기 영성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모습은 어떻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에 너무 높아지려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좀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이미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딸인데요, 역시 딸이 아빠를 챙겨요. 늘 아빠가 최고라고 하고, 아빠를 사랑해주고 아빠를 감싸주는 것은 딸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아들인데 둘째는 그렇게 아빠를 챙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애들하고 놀다가 너무 막 지나쳐가지고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몽둥이 가져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려고 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애는요, 제가 안 때릴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아빠인데 어떻게 때리겠냐, 아빠가 자기를 제일 아낀다고 하는데 자기를 감히 때리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제가 몽둥이를 두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 버려요. 그 누나가 와서 그럽니다. 아빠는 절대 안 때려. 그래도 얘는 몽둥이만 들면 아빠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신방을 다니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게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큐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큐티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에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으로 만나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세워집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낮아진 모습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